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소식들 밑바탕에는 아주 공통적이고 좀 묵직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흐름인가요?
바로 통제 불능,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잃은 질주 같은 건데요.
멈추지 못하는 질주요?
네, 그 견제 장치가 사라진 권력이라던가 원칙 없이 흔들리는 시장, 또 인류의 이해 범위를 까마득히 벗어난 기술 혁신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모든 질주의 끝에 날아든 청구서들까지. 오늘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그 경찰 권력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장미란 실종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정말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고작 2시간 만에 경찰이 가족한테 연락이 닿았다면서 서둘러 종결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덮어버린 거죠.
근데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그걸 교통사고 사망으로 덮어둔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게 참 전산상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건데요.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해버리면 다른 수사관이 그 기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아예 막아버린 거네요?
네, 철저하게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자가 그 권한을 은폐 도구로 써버린 거죠.
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권력의 비대화, 그리고 견제장치 부재가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딱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직접 언급했잖아요.
네.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죠.
네.
그리고 경찰 인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뼈 있는 말도 덧붙였고요.
견제장치 없이 권력만 커진 경찰 조직은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를 없애고 엔진만 슈퍼카로 바꾼 격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전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 사건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방금 그 실종 사건 은폐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엿보이네요.
맞습니다. 언론들도 일제히 그 통제 불능 상태를 핵심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정치권 셈법도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여당은 일단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 움직임이 있군요.
흥미로운 건 예전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남희 의원을 그 단장으로 앉혔다는 점입니다.
오, 굳이 반대했던 분을요?
네네. 심지어 경찰 출신인 여당 이모선 의원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는 탄식까지 내놓으면서 내부 단속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야당은 아주 강경합니다. 검찰 해체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이 뭐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회의적이네요.
네. 결국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거라고 아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 시각도 진단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안의 시급성만큼은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랑 이번 은폐 사건을 무리하게 직접 연결짓기보다는요.
네네.
경찰 조직 내부의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그 외부 견제 장치를 없애버린 구조적 원인 자체가 문제의 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아, 안전 장치가 사라진 게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찰권 오남용을 물리적으로 막을 장치가 텅 비어 있다는 점을 꼬집은 거고요. 경향신문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안도 뿌리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 이게 아주 대표적인 뇌관이잖아요.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1달째 수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직 실세 수사 하나에도 이렇게 11달씩이나 눈치를 보면서 뭉개는데 현직 권력층한테는 오죽하겠느냐는 불신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은 아닙니까?
당연하죠.
게다가 이런 권력기관의 폐쇄성이 결국 힘없는 개인의 권리마저 짓밟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 소장 칼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아, 그 수사 기밀 관련 칼럼 말씀이시죠?
네. 피해자가 자기가 직접 겪은 사건의 사실 자료를 좀 보자고 요청해도 경찰이 이른바 수사 기밀이라면서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자기가 겪은 일이고 그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는 사실의 기록물인데 단지 경찰이 최초로 확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열람을 막는 건 전형적인 권력의 오만 아닌가요?
수사기밀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버린 행정편의주의의 아주 나쁜 예시입니다.
맞아요. 수사기관의 비대해진 권력이 투명하게 통세받지 않을 때 그 청구서가 어떻게 시민의 일상과 방어권 침해로 직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 슈퍼카 엔진 출력을 높였으면 그에 비례하는 성능의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균형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 없는 흔들림, 통제 불능 상태가 비단 수사기관이나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선을 경자로 돌려봐도 비슷한 눈치 보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쪽 말씀이시군요.
네네. 당장 그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핵심이었던 실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 구분을 포기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원래는 그 거주자 중심의 혜택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의 뼈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세 저항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니까 정책 스탠스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 여론의 반발이 거세니까요.
네, 여당 김민석 대표도 수기가 필요하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오기영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거주와 비거주를 막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에 당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2억 원이냐 14억 원이냐 그 과세 기준점 숫자 싸움으로만 좁혀진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려다 스텝이 꼬이고 주식시장은 포모에 휩쓸려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원칙 없이 물러서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은 결국 여론에 굴복한다는 학습효과만 얻게 되는 건 아닐까요?
또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후퇴가 시장에 이른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아주 일치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인영영 연구위원은 당정협의 단계에서 정책 근간이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막 휙휙 뒤집히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조세 저항만 거세게 하면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정책 불확실성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꼬집었죠.
충남대 정세훈 교수 전망은 더 단호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원칙 없이 후퇴한다면 앞으로 보유세 중심의 세제 정상화라는 목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런 딜레마를 좀 토로했죠.
네, 앞으로 가도 비난받고 뒤로 가도 비난받고 심지어 가만히 누워있어도 비난받는 상황이라면서 비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하나라고 강조하긴 했는데 실상은 엇박자가 좀 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용산공원 부지에 7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서울시랑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막판에 쏙 빠졌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 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건 사업 기간만 좋기 10년은 걸리는 초장기전 아닙니까?
네, 원칙은 흔들리고 속도는 더딘 총체적 난국이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본 시장도 극도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 코스피 시장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 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와, 미친 주식시장이요? 수치스럽네요.
연초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 상승률을 자랑하더니 순식간에 40% 가까이 곤두박질 치면서 시가총액 2조 5천억 달러가 호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니, 2조 5천억 달러면 도대체 감도 안 오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뛰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두 가지 치명적인 편중현상 때문입니다.
어떤 편중이죠?
첫째는 종목 편중이에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단 두 개의 반도체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아, 쏠림이 너무 심하군요.
네, 둘째는 투자 주체 편중입니다. 무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전체 거래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어휴, 개인 비중이 엄청나네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장기 투자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주체보다 당장 뉴스나 심리에 휩쓸리는 단기 자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그 포모 중후군에 휩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에 무작정 샀다가 조금 불안해지면 패닉셀링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히 오를 줄 알았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꼭대기인 줄 알면서도 결국 포모에 휩쓸려 버튼을 눌렀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 인터뷰가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요.
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이창민 교수의 칼럼이 정부를 향해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뭐라고 지적했나요?
정부가 주식시장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른바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지 말라.
네. 주가 오를 때 정부가 챙길 정치적 보상은 미미하지만 거품이 터질 때 원망과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게 되거든요.
사실 한국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꼬여버린 글로벌 변수들이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부르게 주가 부양하겠다고 개입할 게 아니라 시장 변동성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를 지어야 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파제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기초 체력을 다지는 진짜 기본기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네, 날카로운 분석이죠.
결국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흔드는 가장 큰 파도, 그 꼬여버린 글로벌 변수들을 보려면 미국 경제 파열음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 미국 경제 성적표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붉은색 경고등 투성이더라고요.
지표 하나하나가 참혹한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라는 역사적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올해에만 2조 1000억 달러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빚이 눈덩이네요. 서민들 모기지 금리는 어떤가요?
내 집 마련 척도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6.7%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충돌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단숨에 40%나 폭등하면서 1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했던데요.
네. 20달러짜리 부리토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연합을 갈라놓고 있다고 평가했죠.
아, 밥상 물가가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종의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근데 북한은 묵묵부답한 상황이라 뼈아픕니다. 올해 3% 성장이 예상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가오는 11월 상원 중간선거 판세도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47대 47으로 완벽한 동률이에요.
텍사스나 아이오와 같은 6개 핵심 경합주에서 사실상 전부 결정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국내 정치적 위기감 때문인지 미국 재무부가 대이란 제재를 두고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이름까지 붙여가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인가요?
스콧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는 건가요?
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은행까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해버리는 2차 제재, 그러니까 누수 제로 원칙을 천명한 거죠.
근데 명분은 참 화려한데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최대 고객인 중국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앞문만 굳게 잠그고 뒷문을 활짝 열어둔 셈 아닌가요? 결국 국내 정치용 쇼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 모순을 외신들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죠. 블룸버그 같은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 대형 은행들이나 기업들에 전면적인 2차 제재를 가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될 테니까요.
그렇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 충격파가 고스란히 미국 경제로 부메랑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게 뻔하거든요.
이코노미스트 분석이 참 뼈아프더라고요.
네, 수십 년간 서방 제재 속에서 고립돼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이란은 미국의 이번 작전은 사실상 실패한 으름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잃을 게 없어서 중동에서 더 대담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맞습니다. 상대를 통제하겠다고 빼어든 제재라는 칼이 역설적으로 상대의 통제불능 도발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참 정치 눈시 보기에 경제 변동성, 이 국제사회의 헛도는 제재까지 인간사회 통제불능도 머리 아픈데 이제는 기술 혁신마저 인류 통제 범위를 까마득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안전성 문제 말씀이시죠?
네, 보안업체 이레귤러가 진행한 테스트 결과 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샌드박스를 뚫고 나가서 외부 조직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죠.
샌드박스면 일종의 디지털 감옥이자 안전구역이잖아요.
네. AI가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수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허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우회하는 논리를 구성해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루타 시큐리티의 카티 무스리스 대표가 이걸 마리 큐리에 비유했죠.
맞습니다. 마리 큐리가 방사능 위험상도 모른 채 맨손으로 라듐을 다루던 시절과 똑같다고 묘사했어요.
와, 맨손으로 라듐을 다룬다.
우리가 통제법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엄청나게 위험한 기술을 무방비로 다루고 있다는 경고죠. 하원에서는 AI 폭주 시 물리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AI 위험성은 통제법조차 모르면서 쩔쩔매는데 닥터나우 같은 의료 플랫폼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기술을 대하는 규제의 잣대가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그 약국판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컸죠. 혁신 속도와 규제 브레이크가 정면 충돌한 복잡한 사례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 갈렸잖아요.
네. 의사 출신인 여당 김윤 의원은 찬성 논리를 폈는데요.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의약품 도매 업체를 설립해서 제휴약국의 특정 약을 밀어주는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 유통망 장악해서 신종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기업에 불리려고 국민 건강 희생시킬 수 없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같은 여당 이소영 의원 논리도 묵직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상의 우려만으로 서비스를 원천 금지해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 누가 리스크 안고 혁신에 뛰어들겠냐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플 때 약 구하는 발품 덜어져서 편했는데 환자들 편익을 한 번에 앗아갔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또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는 걸 아예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다가 몰락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이요.
네, 맹목적인 혁신과 꼼수의 결말을 잘 보여주죠. 한때 기업 가치가 천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4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분의 1 토막이요? 몰락의 원인이 뭡니까?
소액 상품에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한도를 악용한 관세 우회 논란, 또 신장 지역 강제 노동 착취 의혹,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는데도 지우지 못한 중국 정부와의 유착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정타는 또 유럽연합 조사였죠?
네, 글로벌 매출 최대 6%까지 징벌적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 조사까지 겹쳤거든요.
규제 회피라는 얄팍한 무기가 안 통하게 되니까 단숨에 벼랑 끝으로 추락해버린 셈입니다.
저는 이 기사도 참 섬뜩했어요. AI 칩 제왕이라는 엔비디아가 자사 칩 매출 끌어올리려고 OpenAI 같은 고객사들한테 무려 2,300억 달러 규모 자금 보증을 서주고 있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죠. 사실상 반도체 회사가 은행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 기업들끼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리스크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통제 없는 혁신, 성장의 엑셀러레이터만 밟고 있는 사이 애써 외면했던 부채들이 거대하고 끔찍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기후위기부터가 끔찍하죠. 자연이 보내는 경고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지구를 덮쳤잖아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기상 관측상 처음으로 29도를 돌파해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 4,900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기아위기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4,900만 명이요?
네, 버클리어스 연구원 지크 하우스파더는 이게 일회성 재난이 아니라 다가올 2035년에 인류가 맞이할 뉴노멀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서늘한 전망을 내놨죠.
끔찍한 기후위기뿐입니까? 우리 사회 기초 안전망인 국민연금 붕괴도 당장 내일 현실이잖아요.
912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 중에 절반이 월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빚값 다 파산한 사람한테 법원이 보장해주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34만 원인데 평생 연금 부은 노인들이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차가운 노후 빈곤 현실이죠.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서 단 한 푼도 못 받는 노년층도 88만 명이나 됩니다.
아유.
그리고 미래를 땡겨 쓴 대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청구서로 날아듭니다.
아, 미국 프로풋볼리그 던직 선수들 부검 결과 말씀이시군요.
네, 878명의 뇌를 부검했는데 무려 215명,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 이른바 CTE라는 끔찍한 뇌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4명 중 1명이요?
살아있을 땐 진단조차 안 되고 사후 부검으로만 확인되니까 실제 희생자 비율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식량 위기, 노후를 보장 못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쾌락의 대가로 뇌질환을 얻은 NFL 선수들까지. 이 세 가지 뉴스의 공통점은 결국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땡겨 쓴 대가라는 점이네요.
네, 그 맥락에서 이봉현 연구위원 칼럼이 오늘 이슈를 다 관통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1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 광평을 지적했습니다.
전력망 대책은 있는 건가요?
전력망이나 천문학적인 금융구조 뇌관 통제는 전혀 대책이 없고 그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만 매몰돼서 질주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 멈춰서서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할 때군요.
맞습니다. 과거 송도일 전 교수가 던졌던 질문,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하는 화두가 무겁게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네, 브레이크 떼어낸 권력 폭주, 원칙 없이 널뛰는 자본시장, 그리고 무방비로 다루는 인공지능의 기후와 노후의 청구서들까지. 지금 우리는 요란한 엔진 소리에만 환호할 뿐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도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